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의 심장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가정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그 거룩한 성품을 또한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또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복되고 거룩한 나라를 지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창대하기 위하여 그 각종 실과와 씨매는 채소를 먹게 하여서 인류가 이렇게 퍼져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섬기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였는데 이 사탄이 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파괴하면 되거든요. 가정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죄악으로 또한 전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여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믿는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정말 복된 그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행복한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다 아마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삶, 이게 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러니까 나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전제되어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으로 살게 되면 우리 자녀들한테 아니면 아내나 남편에게 무슨 강압적으로 내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죠 생활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대표적으로 제가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좀 하게 돼요. 그 가정에는 보통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저도 이제 지금 부모님도 이렇게 제가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이 모시고 살아왔는데, 저는 주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면서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을 사실상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도 아빠처럼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강요를 안 했지만 저는 굉장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일단 뭐 어리니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강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복음의 경험이 없이 신앙을 하다 보면은 위선적으로 되듯이 아이들도 그런 걸 느끼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안 하면 안 되는 게 제 자존심에 교회 가면은 아니 엄마 아빠는 아주 그냥 거룩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희들 안 하면 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 네, 형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죠.
그랬었어요? 형제님은 안 그랬을 네, 것 같은데.
아니요. 실제로 어쨌든 교회 가면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여주려는 목적은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네, 보여주려는 목적은 아닌데 그래도 내 아이들이 나의 기대에 못 미치면 이 체면이 많이 깎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일종의 자존심이잖아요.
예, 그런 것
가지고
같아요.
보면 자존심이고 어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품성이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녀들한테도. 근데 은근히 좀 이렇게 막 뭔가 올라와요. 자녀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정말 세상 아이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딱 눈에 띄면 우리 애들이 또 그런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있으면 눈에 거슬려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좀 바로잡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인위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주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경험하신 뭐 말씀 있으시면
네, 저도 아까 우리 저 선교사님께서 경험하신 것 같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교회에서도 생활하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주 종교인을 정말 만들어냈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위 말하는 다 미션 학교를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턱 거기다만 맡겨놓고 물론 집에서도 나름대로 뭐 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참된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참 애석하게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게 되니까 엄마 난 더 이상 이제 엄마의 그 종교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대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 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2학년 탁 되니까요. 탁 엄마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라든가 의견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참 그게 참 잘못된 정말 하나의 어떤 실패한 그런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하나님의 임재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체험하신 것이 있나요?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진리를 찾아서 예.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말들이 있고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그 과정을 쭉 같이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 굉장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고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둘째 딸이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 저에겐 이젠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 눈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더 깊은 복음의 경험을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아이 같았구나.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아이는 나의 마음을 몰라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크게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아이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내가 변화된 삶으로서 내가 너한테 대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말로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면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했는데 아이는 언니하고 자기를 차별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런 동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마음속으로 살아오면서 언니와 자기를 차별했다라고 하는 큰 상처를 갖고 있었더라고.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아 자녀들이 부모하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부모하고 많은 거리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결혼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나는 크면은 정말 아름다운 멋진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이제 20대까지는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녀들과 함께 이제 교회 생활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들이 아 저거구나.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가정을 꿈꿨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딸이 둘인데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또 내가 이제 꿈꾸고 있는 가정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려는 어떤 하나님께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결혼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전에 드렸던 그 기도를 실행을 해야지.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애들 이제 부시시 자는 애를 깨워서 이제 억지로 강요하는 거죠. 이제 저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새벽에 얼른 또 와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시간 쫓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형식적인 것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상하고 있던 그 기독교의 가정, 크리스찬의 가정 그것이 강요로 돼서 애들한테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애들한테 시켰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애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다 나중에 그 제가 스스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중단했다가 또 중단해서 또 보니까 아니야 또 드려야지 하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시속게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했다가 또 아니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종일관 일관성 있게 그 어떤 가정을 하나님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 나의 기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중에 자녀들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직분을 받아서 충성 봉사하면은 내 신앙이 깊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나태하면 떨어진 것처럼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안 빠지면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에 고3을 담당했는데 교사로서 그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용돈을 안 준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예배 마치면 다 오락실 다 가버려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다 풀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 자녀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막 강압적으로 안 된다고 절대로 이렇게 금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엄격한 아버지의 어떤 상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의 인상을 못 대었죠. 그래서 애들이 좀 약간 아버지를 대할 때 경계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가정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가 왕이 돼서 통치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똑같죠. 저도
경험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배우면서 그 통치 아래에서 저부터 순종함을 배워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이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오늘날에 우리의 또 같은 문제들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문제점들, 가정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자체가 정말 모든 환경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는 곳이 다 이 죄에 노출된 상태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특별히 에덴 동산에다가 그 가정을 엮었더라고요. 그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아름다운데도 특별히 그런 것은 곧 가정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규례와 여러 가지 법칙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엮어야 되는데 사탄은 이것을 파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규칙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에 그 파괴된 가정의 정세가 그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컸기 더물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고 기껏해야 외식을 함으로써 그 가정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 어머니의 엄마의 그 정성어린 그 음식을 장만하여서 애들에게 또 남편에게 식탁을 차려서 그 한 식탁에 앉아서 그 찬양 가사에도 둘러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냥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 즉석에서 만들어서 그냥 대충 먹고 또 먹고 나면 각자 또 흩어져서 뭐 TV나 뭐 비디오나 각자 취미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결국은 사탄의 모든 환경에 만드는 그 가정의 어떤 구조를 망가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어떤 그런 것을 말씀과 또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걸 사탄의 교계와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가정만 유독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별다르고 좀 이상하잖아 하면서 그냥 그 물결에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오늘날에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지하에서 살았는데 나가 놀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놀아야 되잖아요. 논다는 개념이 무슨 뭐 거창하게 노는 게 아니라 바람도 쐬고 이렇게 자연을 걷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어요. 놀이터라고 있는 것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집 텀 뒤쪽에 으석한 곳에 있어요. 놀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애들이 놀고 거기에 애들이 갔다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거기에 언니 오빠들이 담배 피고 막 서로 욕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막 겁도 주고 막 그런다고. 그런 환경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한번 우리 애들은 이제 학교를 안 보냈어요. 제가 처음부터 학교를 안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정말 내가 배웠던 진화론에 대한 것들, 쓸데없는 여러 가지 지식들, 그것이 성경에는 그런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가져올 필요성이 없겠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키워보자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꼭 세상 교육은 뭐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필요 없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보내지 말자 생각을 하고 안 보냈어요. 안 보내면서 애들을 키웠는데 아니 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한테 벌써 욕부터 딱 배워오더라고요. 또 행동을 딱 배워요. 아 이거 심각하다 정말. 그래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 여기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도시 좀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있기 전부터 저는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를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에녹 성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성이 생겼어요. 성이 생겼다는 말,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실 때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 충만해 풀을 가득 채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편만해가지고 쭉 퍼지기를 하나님께는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특히나 가인의 후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행동들이 왜냐하면 죄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들을 자신들이 합리화시키고 또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모여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먹을 것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팔고 사고 할 수 있고 서로 의존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존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셈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 도시는 아니구나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는 어려운 사람이었잖아요. 그 가족 8가족밖에 없었는데 아니 그 가족 중에 나온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서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까지 높아지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상들이 뉴에이지 사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여기서 당장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다. 그냥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시골로 가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 있죠. 예. 그래서 그들이 가장 행복한 길을 추구하는 길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녹성을 쌓은 거거든요.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그렇게 되죠. 지금 세계 각곳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더 건물을 하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듯이 마천루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 거기 있는 그 건물이 이게 뭐죠? 칼리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물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인간의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력을 그런 데다가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17, 18년 전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또 제가 이렇게 생활했을 때 시골이 좋아서 양수리로 이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양수리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논위에다가 그때 이렇게 집을 지었었는데 밤에 이렇게 처음에 이사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그 개구리 소리 있죠, 논에서. 그 개구리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 좋았거든요. 예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그리고 눈을 들면 곧바로 하늘이 보일 수 있고 아이들이 그 들판에 나와가지고 가을이면은 그 바로 집 앞에 그 논에 그 숙인 그 벼 그 사이를 쫓아다니는 그 메뚜기도 이렇게 잡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요 족대를 대면은 금방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그 미꾸라지 그렇게 잡았어요. 17, 18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근데 저는 그때 아이들이 자연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요, 참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골로 옮기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우리 집 가정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든지 아니면은 침례요한이라든지 여러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도 갈릴리 그 한적한 곳에서 농촌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전원적인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하신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 가치관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적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쫓아서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 조금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것에 주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포장을 하냐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서 부도 쌓아야 되고 명성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높아야지. 그래서 부하 직원에게 사장이 예수 믿는데 니네들 다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어떤 그런 걸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게 이제 말씀에 있더라고요. 제가 에스겔서를 보는 중에 에스겔 1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우상에 붙여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 때 이방 나라 몰렉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 풍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정말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양부모죠. 하나님께서 잉태하여 그것을 조성하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나왔는데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양육하는 입장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육해야 되는데 그 옛날 당시에처럼 그대로 세상에 그 우상을 섬기는데 자녀를 그대로 갖다 바치죠. 그래서 뭐 유명한 하버드나 뭐 예리나 막 유명한 세계 대학에 가면은 대단한 거로 막 그리고 세상 또 방송에도 또 심지어는 기독교 신문이나 잡지에 또 올려서 이렇게 대단한 자녀를 바라고 근데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그런 모습의 형상을 닮았느냐 그게 지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그것을 발견치 못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그런 부를 쌓는 자녀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사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죠. 진리를 몰랐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형제님 그 시골 생활 지금 좀 깊은 곳에서 하시는데 좀 어떠세요? 좀 그 경험 좀
아주 산속에 싶어요. 살죠. 산속에 사는데 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산속으로 간다는 게 뭐 요즘 생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 참, 아까 성경사님 말씀처럼 하늘을 보면 별이 총총 꼭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비가 돼서 또 쏟아져 내릴 것 같은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나의 나됨을 오히려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에는 각박하고 너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보지를 못한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골 가가지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쭉 보다 보니까 나는 뭐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더 이 나의 제됨이 얼마나 큰 건가를 깨닫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특히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도 그 알곡 하나 만들어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시골에서 살다가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람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 서로가 참 이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항상 서로를 핑계 댔어요 사실은 뭐 내면적으로 아 아닌 것처럼 또 아니기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살았긴 했는데 은근히 조금씩 서로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따라오지 않나 또 왜 내가 필요한 걸 충족해 주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 서로가 아무리 해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애들 같은 경우에도 꽃을 보고 지렁이를 잡아 올리고 도시에서 그거 지렁이 잡으면 아유 징그럽다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환경 속에 살면서 그거 더럽다 그러죠. 지렁이 같이 깨끗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렁이는 말 그대로 흙만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먹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러운 걸도 많이 먹지만 막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걸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담배도 먹고
막 알코올도 독한 걸 이렇게 마시고 먹고.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땅은 그냥 평범하게 사람이 더럽히지 않으면 아주 깨끗한데 그런 지렁이를 잡고 이렇게 들고 그게 움직이는 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빠한테 듣고 그러면서 애들이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그러면 애들에게 무슨 강조를 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모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라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도발이 소용없거든 그렇게 말해봐야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품성이 예,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도록 하는 것들이 시골에서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시골 생활이 물론 그런 마음 없이 내려와서 시골에 살다 보면 저도 아마 갑박한 마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도 여전히 도시처럼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쫓고 먹고 사는 걸 쫓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오히려 도시보다 도시는 시간 딱 되면 마치잖아요. 근데 시골은 그렇지 않아요. 죽도록 허리가 빠지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면 그런 사람들은 시골처럼 정말 행복하고 좋은 곳이 없다. 에덴 동산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근데 좀 주제를 좀 바꿔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려면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일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힘들지만 우리가 가장으로서 올바른 가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시골 생활 어차피 같이 들여서 하니까 시골이 마냥 좋은 건 아닌 것이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죠. 가정의 행복이란. 특히나 시골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가정의 제사장적인 위치인데 모범이 되지 않고 가정을 통치하려면 이건 아마 사월처럼 미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아버지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 시골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도 그렇겠지만 역시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매일매일 자기의 죄됨을 그냥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걸 애들이 보면 뭐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가면 서로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예, 평안하고 화평한 그런 가정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결국 그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제가 깨달은 것도 저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 다 바쳤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하고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했을 때 세상은 그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달라지는 주체가 내가 달라지니까 아이들도 달라지고 아내도 달라지고 부모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변화에 있지 그것이 시작이고 모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버님들 얘기 들어봤으니까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들 훌륭한 아버지시고 정말 모범적인 가장들이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아버지 역할을 한번 살펴본다면 저는 일단 결혼 서약에 첫 번째로 좀 충실해야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가정들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어떤 불화가 되는 것들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그것이 정말 아내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때문에 기인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 정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정은 따로 뭐 이렇게 자녀한테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을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아 아빠가 엄마를 저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한 문화.
예. 네. 옛날 왜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아빠가 맨날 엄마를 힘들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폭행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런 누구는 나는 아내야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그
본받죠.
본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하겠다 하면서도 하게 된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 보여지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녀들한테 무언의 강력한 하나의 그런 교훈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시다시피 역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임재하고 동행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한 말씀 하시죠.
예, 모든 것은 그 본인의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그 가정과 사회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생각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